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상 13장에서부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이 결정적으로 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의 조국교회 현실처럼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영적인 긴장과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마음을 드림이 굉장히 약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느슨해져 있는 오늘 같은 조국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핑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명수입니다. 지체들의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보여도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느슨해 있는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자체가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위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위험하고 너무 쉽게 변질하고 너무 어리석고 악한 길을 합리화하면서 가는 부패한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사울 같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사울 안에서 발견하는 적지 않은 경향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신앙의 이름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부패를 행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믿습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절대로 여러분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한 걸음 잘못 디디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보편적인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딱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근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했던 사울의 모습이 우리 속에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본문을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들으소서 하는 요 말은 요 지금 15장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들음입니다. 그죠? 들음, 청종함,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들음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들음입니다. 여러분이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순종이겠지요? 말씀을 들은 대로 복종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에서 예배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예배답지 못한 것이 조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를 갈수록 느슨하게 드리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형편없이 느슨해집니다. 듣기는 듣는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들음이라는 단어,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소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진멸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병사들의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는 전쟁의 승리와 함께 주어지는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 사울과 그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진멸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하나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계선 장군의 영광은 상대편의 왕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오는 것이고 그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계선 장군의 이 뭐라 할까요? 수고라 그럴까요? 전쟁에 나가는 위험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다 보상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사울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게 평범한 대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열방과 민족이 다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엄두를 못 내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리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거기다가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이 공격한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피곤할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지하게 될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될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시면서 잊지 말라고 다시 당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언약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백성들 중에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백성들 중에서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한 참 비열한 백성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영원토록 대대의 그들과 여호와가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에 가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함이 없도록 도말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당부하신 대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여러분이 아말렉은 그러니까 그저 한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에 헌신된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마귀에게 속한 자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어떤 꼭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전쟁을 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의 부름이 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울 때 너무 재미있게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데 전쟁의 승패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호수아의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이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인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 뭘 남기고 이 싸움에 뭘 얻고 전리품을 남기고 얻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서 이기되 아무 대가 없는 전쟁 자체가 중요한 전쟁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거룩한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울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13장을 볼 때도 보았지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와 마음이 같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을 보기 전에 하나만 더 보십시오. 6절에 가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재밌는 본문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공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심판하시죠. 반대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시고 구원하세요. 하나님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멸망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합리화되고 핑계를 삼으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자백하고 토설하고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죄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합리화되거나 잊어지면 죄가 문제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모르고 내가 잊으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백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죄는 때가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당장에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장의 결과를 안 주실수록 좋아요. 복리 이자가 붙는 것이에요. 그죠? 요즘 은행 이자로 따시면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당장의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갠 사람의 선행을 오래 기다리셨다가 때가 될 때 정말 귀하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뒤끝 있습니다. 잊으셨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인내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좀 결과를 안 주는 것 같게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그건 진짜 복이지요.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정말 놀랍게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갚아주십니다. 갠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바깥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읽을 줄을 모르는 것이요. 신앙은 있습니다. 바깥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진멸하라는 말을 여덟 번이나 본문에서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죄와 악과 교만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쁜 습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사울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입니다. 왜? 진멸하라 하셨으니까. 가치 있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깁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남겼지요? 왕 아각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의 꽃은 이 적대 국가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포로로 죽이지 않고 끌고 오면 왕의 명예는 말할 수 없는 명예로움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전부 다 남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오늘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약아요. 너무 약습니다. 너무 어리석게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남깁니다. 자기 방식으로 합리화하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다 남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데도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다 남기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 어리석게도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악악을 살아남겨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전리품 중에 좋고 가치로운 것들을 남겨서 자기의 부를 더하지 않아도, 여러분 당장에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른 계산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얕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제가 보면 이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 야금입니다.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립니다. 제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면 은혜의 부요가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잔머리 다 내려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계산을 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다 되지만 그렇게 안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의 경험,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무슨 결과물을 손에 못 쥐는 것 같지만 그런 경한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영광에 중한 것을 주신다고 틀림없이 약속하는데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조국교회 성도들은 야갔어요. 계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인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박해지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지를 못하고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하고 낮고 천한 땅의 말구유에 오신 그런 방식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되고 부요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성도가 계산하고 성도가 얕게 살면 여러분 죽고 교회 죽고 세상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식 얕게 키우고 세상 얕게 살아가고 그냥 계산하고 손해인가 이익인가 따지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손해봐야 남이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알고 우리는 얕게 살면 안 돼요. 악악을 남깁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게도 좋은 것은 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울과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얕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칠 줄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후회한다, 사울을 저렇게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순종하는 자리에서부터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정말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골백번도 더 제 안에서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저가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믿고 바르게 말씀 안에 안 서 있으면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부름을 받아서 30년 달려오면서 목사인 내가 제일 위험하구나 수도 없이 저 안에서 봅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식하시는데 나는 기념비 세우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너무 이런 일에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악을 행하기를 서슴없이 행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발만 디디면 되는 코앞에 있다고 여러분을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교훈이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무엘의 사울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왕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 왕이 어느 순간에 왕이 되더니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교하지만 기독교의 전문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가 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부패합니다.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누구든지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21만의 대군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엄청난 대군들을 거스리고 거느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크다 여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스스로를 크다고 여기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소견이 뭡니까?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왕 아각을 살리면 여호와의 말씀은 다 죽이라는 것이지만 왕 아각을 살리면 자기의 명예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남기면 얼마나 재산과 많은 부요가 주어지는지를 생각하니까 못 죽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취하기에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안락을 취하기에 급급합니다. 명예와 명성을 잃을까? 자기의 명예를 어떻게 하면 더할까? 이런 일에 급급해하면서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 순종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지를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든 하나님이든 전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전락시키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조국교회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에 그대로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든 중직자들이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로 은혜로 주신 많은 복 때문에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패한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자들입니다. 제발 남과 내가 다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티끌 같고 벌레 같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만 보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인 채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런 말을 다 듣고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안 차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죄송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나는 청종하였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끝없는 탓과 합리화와 핑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서 보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안에서도 똑같은 부패한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드물게 봅니다.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핑계하고 자기를 스스로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늘려 있지만 자기를 작게 생각하고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고 하나같이 사울처럼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남들 생각 일체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말 안 듣는 어떤 사람 말하고 있는 듯이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22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야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울은 어리석고 참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어떤 자입니까? 완고한 자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구약이 제일 정죄하는 죄들과 같은데 사울은 끝까지 완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한 말과 똑같죠, 그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진짜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욕심에 이끌려서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회개가 거짓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끝까지 백성들 보기에 어떠한가, 장로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이 기울어져야 할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 마음이 끝까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떠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논리와 인생의 눈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영화로움이 다 무너지고 교회의 존영과 아름다움이 다 무너지고 인생들의 논리만 판을 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된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보십시오. 30절 하반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패역한 죄를 지어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본문은 아합같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천천히 걸으며 슬퍼하고 베옷을 입자 아합에게 심판을 당장에 시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같은 자도 하나님이 바르게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사울은 끝까지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식하는 이런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잘 깨어 보아야 합니다. 왜 많은 중직자들이 타락합니까? 왜 많은 목사들이 타락합니까? 중직과 목회직 부름 자체가 무슨 인정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세웠는데 그 부름 자체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도 부름 자체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직자가 그때부터 망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이 흐트러질 대로 다 흐트러지고 느슨할 대로 다 느슨해져 있는 조국교회 안에 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가 바르게 서서 경건한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뭔지를 알고 제사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정말 드름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런 조국교회에 살아있는 신앙의 부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과